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그 빛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적에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비추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 구석까지 하나도 어둠이 없도록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지 우리의 삶이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제단 뒤에 감춰주시고 종의 입술과 종의 육신과 종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셔서 주님만이 드러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가이사랴. 왜 가이사랴일까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왜 가이사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 가이사랴. 예, 시즈. 아, 로마 황제. 이름이 사실은 줄리우스 시저를 그 뒤부터 황제가 된 사람은 시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식으로 시저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가이사, 비슷합니다.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이사 하면은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의 오넬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이 가이사라는 이름부터가 로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헤롯이 이 도시는 완전히 새로 건설한 도시입니다. 전부 다 헤롯이 항구도 새로 만들고 도시의 온갖 로마 스타일의 경기장, 전차 경주장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가장 호화로운 로마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면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안토니아 포트레스에서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유월절에만 특별하게 제사 지낼 적에 올라가서 잠깐 얼굴 비치고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모읍니다. 가이사랴. 여기서 로마 도시예요. 말만 유대이지. 항구 도시로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땅과 로마 이쪽에 서로 오고 가는 모든 배편이 여기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첫째 빌립, 지금까지 여러분 빌립 사도가, 빌립 집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 이때 빌립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로 해서 동해안으로 쭉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와서 머무니라. 지금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빌립 고향이에요. 빌립 집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한 주의 일꾼 전도자 빌립이 세 딸과 함께 이곳에서 안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땅입니다. 가이사랴. 또 교회사의 바울, 사도 바울이 다스로 돌아갈 적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고향인 다스로 보내는데 어디를 통해 보내냐면은 가이사라로 와갖고 가이사라에서 다스로 갑니다. 그뿐 아니고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서 돌아오는 길목 어디로 오냐면은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교통편 말을 타거나 아니면 도보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가이사라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가이사라에서 남들이 이제 네가 거기 예루살렘 가면은 붙잡혀서 고생할 거다 죽을 거다 그러는데 여기서 결심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항상 그러한 위험과 핍박이 가로막혀 있는데 내가 그 핍박과 위험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인데 왜 피하겠느냐 하면서 바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그쪽에 루시아라는 백부장의 이제 알선에 의해서 다시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2년간을 있다가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떠나는 곳이 또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로케이션입니다. 그뿐 아니고 오늘 나오는 고넬료 성령이 진짜 이방인에게 최초로 강림한 놀라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바로 가이사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전에는 성령이 임한 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서 임했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도 거기는 유대인 피가 섞인 데입니다. 그러나 진짜 온전한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에게 내린 것은 가이사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아주 결정적인 터닝포인트,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헤롯 아그리파가 이곳에서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경기장에서 말씀 이제 전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서 가하시라고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서 기분 좋아하다가 충에 맞아갖고 적석에서 복통 일으키고 죽은 곳입니다. 교회사에도 가이사라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라에 있는 비숍, 가이사라에 있는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할까요? 당시 교구에 감독하는 오리젠이라는 사람과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교회사의 큰 인물입니다. 오리젠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전히 뺏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서 바로 이 오리젠이 당시 그때 전승하고 했던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교회사를 쓴 유세비유라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 또 감독이었어요. 뿐 아니고 나중에 십자군의 원정 때 가이사라가 하시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이곳을 사수하다가 또 뺏겼다가 마지막에 결국 또 뺏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은 이 크리스찬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가이사라는 나중에 완전히 초토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거긴 폐허만 있습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런 장소를 딱 택하십니다.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쭉 보면서 어느 결정적인 길목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랴, 에베소, 딱딱 짚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이사랴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곳으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특히 고넬료라는 한 로마의 백부장을 택하셔서 그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엄청난 길목을 가이사랴에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결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빌립, 그리고 순교한 스데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성경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하나의 결정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는 이 짓이라면 조금 그렇지만 베드로 하는 행위를 보시고 고넬료가 하는 행위를 보라고요.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100번 훌륭합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택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용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인물들을 은혜를 주셔서 곳곳에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고넬료.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아까 제가 읽었죠. 참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그 전에 일하던 이 회사가 그 유대인 사장인데 이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야 JT, 너 맨날 그냥 성경 읽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펄펄 뛰는데 너 나한테 천국 가려면 렌트 내야 돼. What do you mean?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야 천국은 말이야 유대인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다 줘가지고 가면은 집이 전부 다 유대인 집들이기 때문에 네가 미리 렌트를 내야 거기서 새빵살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영어가 나아요.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특별하게 편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미워하고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통로로 삼으셔서 유대인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있으면서 완전히 차별이 다 깨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하셨지 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부터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참 이런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나서라도 예수 안 믿다가 늦게서야 믿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신다고.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에서 가이사라로 부임 탁 해온 게 이게 엄청난 기회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유대 땅으로 오게 된 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참 고넬료의 그 모든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치부책에, 장부책에 치부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뿐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이방인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십니다. 뿐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신 열두 사도 중 수제자인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도를 청할 수 있도록 알선하시는 하나님. 자, 이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힙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갖고 베드로한테 또 비전을 보여주시고 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다 알선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유대교에 입교해서 고넬료가 하나님 구약적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순종을 다 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부족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이제 진짜 그분에 의해서, 예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받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말씀 중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 이방인들에게 한몫에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축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온전한 평안과 축복이 없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이 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만사가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고 또 가진 거 많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자녀 공부 잘하고 뭐 잘해봤자 내 영혼에 빛이 없으면 모든 게 어두워요. 그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우리의 영혼의 이 축복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왜 이런 로마 백부장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보기를 완전히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같은 로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로 고넬료를 칭찬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정말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 강림 사건을 고넬료에게 부어주심으로 교회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는 본이 되는 인물로 삼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보면은 이방인인데 이전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해놨습니다. 경건하여 홀리. 이방인들 당시에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성적인 문란은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소위 로마의 신전이란 곳마다 가면은 신전의 창기들이 수천 명씩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썩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에게 예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다. 그뿐 아니고 술, 말도 못하게 방탕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파티를 하면 이렇게 방탕한 음주와 이런 성 문제가 같이 갑니다. 말도 못하게 타락했어요. 로마.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항상 브라세오, 창기들이 박을 그리는 브라세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 가장 살아가기 쉬운 장소입니다. 백부장이에요. 지휘도 있고 여러 군대에 있는 사람들, 군에 갔다 온 사람 말이에요. 장교들 돈도 있고 지휘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곳 참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물질과 문화와 향락과 이 타락한 풍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회개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 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선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두 번째는 믿음과 삶이 일치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긴 한데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바깥에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위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인간적인 삶에서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로마 군인인데 유대인들을 구제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 보기를 정말 무섭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뿐 아니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개신교가 요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면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물질적인 구제. 이거 두 가지가 원래는 같이 갔는데 그러다가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런 파들이 주로 사회 구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 이쪽으로 나가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유주의들이 하는 건 다 하지 말아야 돼. 그래갖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쪽만 강조하지 실제 사회 참여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이 면에서는 참 잘해요. 아직도.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걸 하는데 이 양반은 참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그 집이라고 해놨는데 하우스홀드입니다. 자기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느린 모든 종들 온통 다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함께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고 자기 수완을 잘 다스려가지고 보면은 자기 종졸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고넬료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종졸들이 전부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참 종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이제 종졸이 와서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거나 혹은 뭐 다른 일로 사람을 쓰는데 심부름을 누구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지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지 밑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중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상관에게 존경심을 품는 부하들, 이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리려면은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뿐 아니고 은혜를 그래서 꼭 나누려는 마음을 이 양반은 갖고 있어요. 전도가 참 별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을 자리에 자기의 가족들을 꼭 불러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불러와서 말씀 들으라 그랬지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순간을 어떻게 내 혼자만 가지겠느냐. 고넬료는 그래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오면은 내가 사람들 불러와서 모이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모아놓고 정말 말씀을 들은 마음의 준비 모든 준비를 갖추고서 기다립니다. 참 이런 애티튜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뿐 아니고 이 양반은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일하는데 참 신중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도 꼭 이렇게 택해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보냅니다. 하나님도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적에 적합한 제목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보면은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일이고 자기들의 모든 가족과 친척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베드로라는 주의 종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자기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가장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꼭 선정해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안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사람을 보낼 적에 자기 종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고 충실한 종, 자기가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그 임무를 신실하게 완수합니다. 여기도 보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천사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내려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하는 신중하고 신실한 사람이뿐 아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말이에요. 자기 밑에 군대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이사랴에서는 아마 끄떡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보기를 눈에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던 로마 군인들인데 거기서도 백부장인데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상해.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겸손을 다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한국의 모 재벌의 총수 앞에 딱 갔는데 재벌 총수가 와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그런 재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고넬료의 위치가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온전하게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깨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계신 곳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인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종 그런 종들은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축복받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처럼 세상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여러분의 과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공부를 좀 더 했기 때문에 재산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남들보다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 우리들의 출신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짓눌려서 살고,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아직도 교만해서 자기의 과거가 현재 자기 인상 착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두 가지 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것을 보진 않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삶에서 행한 선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또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문제거리가 이겁니다. 많이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가면은 반갑게 나오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들의 칭얼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자는 좀 이제 그런 베이비 시대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가 접근할 적에 경외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 죄성이 들어앉아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태도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적에 경외하는 예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맨날 얘기하고 하지만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운전대를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설교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제에 대해서 인생에서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박완서 여사가 쓴 그 간정집을 읽고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박완서 여사가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남편도 아주 훌륭하고 너무너무 인생을 남편하고 인꼬부부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자식도 하나 말썽 안 부리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고 또 어대 가서 이제 의사까지 되기 직전이고 인생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늦게서야 이 성당에 다니는 분들한테 전도받고 성당을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서 쓸쓸하고 그렇지만 자식 믿고 살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자식이 시퍼렇게 젊은 자식이 닥터가 되기 직전인데 등달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원망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몸부림치면서 오랜 세월을 헤매다가 아는 분이 수녀가 이혜인 수녀라고 시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분도 수녀원에 부산에 있는 분도 수양원에 수녀원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함께 수녀들하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 거기 같이 이 양로원이 있는데 아주 그 수녀 중에서도 젊은 예쁜 수녀가 어느 날 거기서 나오는데 손에 뭘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병기를 딱 들고 나오는데 거의 똥오줌이 그냥 수북한 병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 표정이 화병의 꽃병을 들고 나오는 소녀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여자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똥오줌 받아 나오는데 그 수녀의 얼굴에는 그렇게 빛이 환하게 기쁨이 있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완세야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본 세월이 인생에 얼마나 있냐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도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미.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심령 속에 너는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니? 소위 머추어한 크리스천 우리 삶이 꼭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서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 몸부림칠 적에 What can I do for them? 함께 그 상처를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교회 다닐 적에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걸 보고 교회를 택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또 애 있으니까 애들 다 봐줘야 되고 모든 걸 다 갖춘 교회 그래서 건사하게 에어컨도 잘 돼 있고 그런 교회, 큰 교회를 갑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What can they do for me? What the school can do for me? What the church can do for me? 사람을 사귈 적에도 내가 저 사람 사귀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What gain I'm going to have by having fellowship with those folks?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본 인생 별로 없어요. 별다르게 큰 욕심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안에 미. 내가 저기 가면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 생각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 감돕니다. 그러나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위치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진짜 머추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 한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What can I do for them? Instead of what can do they for me? 그럴 적에 진짜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치부해 주는 거 이전에 여러분의 심정 속에 기쁨이 오고 축복이 와요. 항상 나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해서 얻을 것인가 그러는 사람은 그게 항상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어요.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데다 보면은 뭐 갖다 주긴 갖다 주는데 그거 뭐 주고서 뒤에 탁 노리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주면은 아주 아깝다 보네. I don't want it. 항상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가시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어쩌면은 저 사람한테 좀 요걸 할까 요것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What can I do for you? 하고 심령으로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정말 내 영혼의 예수님의 빛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다고. 그래서 좀 인생 살면서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좀 도움 받을까 하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 받는 거 물론 정말 어려울 적에는 사랑의 빛을 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만하면은 내게 남 도와줄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을까 보면 있다고. 그래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을 또 키워주셔갖고 이 땅에서도 더 채워주세요. 그래서 고넬료처럼 혼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온 가정이 그래서 축복받고 자기 주위에 있는 종졸들까지 다 축복받아요. 한 사람의 경건한 종이 베풀 줄 아는 주의 종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청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오늘부터 사고를 물론 이미 바꾼 분도 계시겠지만 바꾸십시오. What can I do for them? 내가 과연 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일을 찾아서 하실 줄 아는 mature Christian,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루하루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나만 알고 나의 이해만 따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푸는 마음 고넬료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저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이 시간부터 정말 베풀 줄 아는 삶 기빙 라이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이런 일에 필요한 아버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둘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나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범원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 멈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나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더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비춰빌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나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최부 기자님 앉으신 채로 찬송가 268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린 언청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남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